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앞부분에 나왔던 11절까지 내용은 네 동족에게 빚을 주었을 때, 꾸어 주었을 때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절부터 내용은 네가 노예나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해방해 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이나 면제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이후에 부연적인 명령들이 주어지는데 이 지금 이 종과 노예를 해방시키는 12절부터 내용은 오늘 읽은 15절까지는 기본적인 명령이고요. 그 뒤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부연적인 명령이 뒤에 덧붙여서 나옵니다. 어찌 보면 조금씩 더 강도가 세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일조를 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드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웃에게 줬던 빚을 면제해줘라.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을 신분해방을 시켜주어서 자유민이 되게 해라 이러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내용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순종하기 더 어려운 내용들을 명령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종을 부리지는 않죠. 또 노예가 있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종과 노예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를 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꼼꼼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2절에 보면 대상이 나오죠. 대상은 네 동족입니다. 네 동족인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이나 노예인 그런 경우예요. 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노예를 풀어주는 규정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규정과 유대인을 향한 히브리인을 향한 규정이 좀 달라요. 오늘날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지만 과거에 율법을 주실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에게 대하는 것과 공동체 밖에 불신자나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네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하라.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같은 지역, 같은 성읍에서 생활하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웃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상인데 상황은 어떠하냐? 이 사람들이 내게 팔렸다 하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팔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해서 패배했을 경우에 전쟁 포로로 끌려오면 노예가 됩니다. 근데 지금 동족들이 노예가 된 거니까 동족 안에서 전쟁을 한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 때문에 된 것은 아닐 테고. 본문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팔려왔다고 돼 있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오느냐? 빚을 졌을 때입니다.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내가 갚지를 못하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대신 내가 누군가에게 빚 돈을 꿔줬어요.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몸을 빚을 갚는 대체제로 삼아서 끌고서 노예로 부려먹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불행한 표현이 사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팔려왔다고 돼 있죠. 남자가 팔려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가 뭔가 빚을 졌을 테니까 여자는 빚을 질 능력도 없거든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온 걸까요? 간단합니다. 남편이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빚을 졌을 때 이 빚을 갚기가 어려울 게 어떻게 하느냐? 1번,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팝니다. 2번, 자기 배우자를 노예로 팝니다. 3번,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히브리 여자 노예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지리도 보기 없게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상황인 거예요. 뭐 이렇게 여하튼 놓고 보면 앞부분에 빚을 져서 면제주라는 앞부분에 나왔던 1절부터 11절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빚을 졌어요.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파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면 7년째가 되면 빚을 면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잘 버티면, 6년이라도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버틸 지경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팔아넘긴 그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내가 빚을 준 다음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오니까 그 사람을 나의 종과 노예로 사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섬기는데 12절 그 뒤에 보시면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그러니까 6년 동안 와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6년 동안 와서 이 노동을 하는데 여기서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기쁜 마음으로 섬긴 건 아니죠. 노예가 이제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니까. 자, 간단한 내용입니다. 와서 6년 동안 일을 하면 왜 일을 하는 걸까요?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채무를 어떻게든 갚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쭉 일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간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만 놓고 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줄 때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는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 오니까 그때 내가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6년 동안 부려먹어요. 6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뽑아낼 수 있는 정도. 그것 이상으로 빚을 주면 안 되겠죠. 6년 동안만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이 이제 6년 동안 이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절 끝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보면 7년째가 되는 거죠.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그 사람을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어라. 더 이상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자유민이 되게끔 해방시켜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서는 풀어줄 때에 자유롭게 해줄 때에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약물이 중에서 14절 타작마당에서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이 주라. 두 번째 명령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이 주라는 겁니다. 사실 빚을 탕감했으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노동을 시켰으니까 빚을 갚는 정도 이것만 노동을 시키면 되는데 그 정도만 일을 했건 아니면 더 했건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여기 보면 무엇을 주어서 보내라고 했냐면 14절 잘 보시면 첫 번째 약물이 중에서 두 번째 타작마당에서 세 번째 포도주 틀에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골고루 다 주라는 거예요. 동시에 약물이 중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겠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타작마당에서도 농사도 짓게 하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포도주 이 과수원에서도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목축을 했건 농사를 지었건 과수원에서 일을 했건 그 사람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네가 저 녀석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후이 주어서 보내라 이거예요. 후이 줄 때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양을 키웠는데 그 사람을 종으로 데리고 와서 양을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또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농사 짓게 했는데 농사를 잘 되어가지고 결실이 많이 맺혔습니다. 곡식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노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많이 거두었는데 박하게 인색하게 조금만 이렇게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많이 줘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인센티브제인 거죠. 많이 거두면 그 사람한테도 많이 주고 조금 거두면 그 사람한테도 조금 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퍼센트를 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0% 줘라, 15% 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주면 많이 주었지 그렇게 생각할 테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각각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두셨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양심에 맡겨두시고 후위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나름대로 해도 모두가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을 6년 동안 부려먹다가 7년째는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너무 빈곤해서 다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네가 후이 주어서 그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기준,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항상 잘 생각하고 있어야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으니까 네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기준인데 이 기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노예였던 거죠. 부모가 노예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지금 광야에서 듣고 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해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이 신명의 명령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더 나중 세대는 나는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애굽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내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어찌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 그것만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받은 은혜, 네 할아버지가 받은 은혜 그리고 네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 이거 너무 과도하지 않나 나는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 부모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언제든지 이걸 무언가를 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너무 과하게 명령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줬어요.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을 종과 노예로 데려가서 부려먹습니다. 6년만 부려먹고 7년째는 놓아주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사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후하게 잘 채워주어라. 가축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주고 내보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노예 해방과 관련된 그런 명령입니다. 뭐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할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본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노예 해방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라, 내려놔라, 희생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 명령을 받는 입장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뼈빠지게 일을 했어요? 내가 돈을 운영했어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을 저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저 사람이 안 갚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이게 내가 지금 부당하게 행동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권리를 타당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억지로 두들겨 패서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내 돈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못 갚아서 데리고 와서 내가 노예로 써먹는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정도껏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년 이상은 네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권리 주장하는 거 내가 인정해 주지만 6년까지다. 그 이상은 네 권리라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놔라. 네가 돈 네도 빌려준 게 맞지.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도 그렇고 그 전에 나왔던 11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했잖아요.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거다. 하나님께 들고 와라. 빚을 면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돈이지. 그러나 그쯤 했으면 됐다. 그쯤 기다렸으면 됐다. 이제 포기하고 면제해줘라. 지금 노예를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포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포기를 좀 그래도 평균치에 비하면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인가? 무언가를 집착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미워하거나 여하튼 나는 포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포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포기의 대상은 이웃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막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네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관련해서 네가 주장할 수 있는 너의 권리가 있어도 네 성도를 향해서 네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향해서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웃사랑의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 나도 권리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군가 묻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아,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니네가 이상한 놈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생각, 그 권리를 포기해라. 그게 원래 율법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과 관련해서 좀 내 권리를 주장할 게 있어도 좀 포기하고 내 이웃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포기하고 조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되게 억울해요.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줬잖아요. 꿔줬잖아요. 그럼 나만 억울한데 어찌 보면 좀 선하게 행동한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억울함이 있는 사람한테만 네가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은 빚 얻어서 쓰고서는 안 갚았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참 이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뼈빠지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이러이러하게 네 빚을 갚기 노력해라.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이 더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왜 부지런하게 살아서 돈 벌어서 돈 구워준 나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한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까지 나왔는데 무엇이 되었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주님이 주셨던 물질, 내가 딴 사람에게 주었던 빚, 내가 갖고 있는 노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저 잠시 맡고 있는 청지임을 늘 기억하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고 포기하라 그러시면 포기하고 내보내라 그러시면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내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하면서도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면 내 머리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내 마음은 그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나만 억울합니다. 나만 분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저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담당해야 됩니까? 주님께 불평이 생길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또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고 또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이웃들을 놓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